팔복의 말씀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와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교훈하십니다.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지요.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자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럼 세상이 홍보하는 복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팔복보다는 더 이 세상에서 누리고 더 편하게 사는 길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팔복이 참된 복임을 선언하신 분은 천국의 왕이신, 천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선전하는 복이 있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된 복이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 복이야말로 천국 백성들만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여.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오늘로서 이제 팔복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 말씀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이 여덟 가지 복을 암송하면서 이 복을 사모하며 이 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peacemaker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을 가리켜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규정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 백성들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들,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축복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은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가 없었지요. 인간은 마땅히 순종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배척한 인간에게 마땅히 형벌을 내리셔야 했으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복된 관계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간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조성하시고 화평을 만드시는 피스메이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지요. 더불어 인간 관계도 갈라지고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서로 다투고 상처주고 서로 해치고 짓밟는 관계, 서로 억압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면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병들어버렸어요.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병들고 파괴된 인간관계를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깨뜨리셨어요. 화평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으니 화평을 만들고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정확한 의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단순히 화평을 좋아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분열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도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화평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모함하는 말을 해서 때로는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해서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화평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화평을 심었던, 화평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성도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정말일까? 사실일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사도들과 이 사울이 손을 잡도록, 바울이 손을 잡도록 도와준 것이죠. 중간에서 중재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새가족이었어요. 새가족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새가족이었던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서, 또 바울과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의심과 불신을 해소하는 사람이었어요.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람, 손을 잡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불화를 만들고 갈등과 분쟁을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나바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화해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툼을 일으키는 도구, 상처를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을 중재하는 역할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내가 싸우고 불화하면서 바나바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교회에서 화목하지 못한 성도들의 얼굴 보기 싫은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다가오는 명절 연휴에 만나야 할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혹시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미루지 마십시오. 화평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평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교회를 평화롭게 하십시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9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직분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드러나는 것,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세상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화평을 위해 헌신하셨고 지금도 이 화평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일하시지만 사탄은 마귀는 싸움과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화평을 깨뜨리고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를 닮은 사람인가요? 마귀 사탄을 닮은 사탄의 자식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무엇의 도구로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지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심읍시다. 교회에서 평화를 심으십시오. 또 모든 만남 가운데 일터에서도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선포하신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여기서도 의를 위하여라고 의를 위하여 목적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 표현하면 의 때문입니다. 의 때문,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은 박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박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바르게 거룩하게 다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상을 받거나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게다가 예수님은 의로 인해서 괴로운 일을 겪는다면 그것이 불행하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1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건 나 때문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10절에서 박해라고 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설명하고 있죠. 너희를 욕하고 말로 욕하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너희를 거슬러 대적하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3인칭으로 말씀하셨는데 11절은 나 때문이라고 나로 인해서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직접적인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과 그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개인적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또는 순교를 한다든지 뭐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어야만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로 욕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부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다 아시고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피하리라 아니에요. 박해를 면하리라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있으리라. 고난이 찾아오리라. 빌립보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자에게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쟁이라면, 예수 신앙이 나에게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래요.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우리나라는 기독교 박해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살려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충돌이 있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 문제로 또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또 주일마다 예배 참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거짓된 환경 속에서, 이 주변 환경이 불의하고 참 거짓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가 밝혀지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을까봐 거룩한 신분을 감추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조금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신앙 양심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내가 겪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겪지 않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라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의를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박해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천국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음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무탈하게 잘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팔복 말씀에 이어지는 아주 독특한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 속한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복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과 또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